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4절을 우리 힘있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두 번째 의미, 소재로는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요시아 왕 13년 때부터 그리고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까지, 즉 유다 나라의 정치 기간 중 가장 격동의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다가오는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참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하고 있을 그쯤에 이 멸망이라는 것을 외쳤지만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 여건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 국력 뭐 하나 실은 부족함이 없는 그때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이 가치관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배척합니다. 멸망이 곧 다가오고 있기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섰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복음의 선포,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문화의 충돌 속에서요, 세상이 달리고 있는 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를 향한 교훈이 이 본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 두 종류의 나무로 그때 상황을 비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였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는 여호와께서 떠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심판을 당하는 나무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내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상황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충돌하는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든지요, 좀 이 표현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죽음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신은 없다 혹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 불가지론이요,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든지, 둘 다 같은 종류의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믿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과 그들의 미래관과 그들의 생활관과 그들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쓴 팡스를 한번 읽어보셨을 법한데 이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하여 상당히 진지하고 높은 이상의 헌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잘 믿는 자들만 높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스칼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모든 사람이 신에 대해서 높은 헌신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기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고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을 열심히 해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 아니면 심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실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없다라고 믿고, 그래서 마지막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파스칼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없다라고 믿고 가는데 정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 인생에 당할 엄청난 결과를 떠안고 나는 믿고 있지 않기에, 나는 없다라고 믿기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파스칼이 얘기한 모든 사람이 신에 대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실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둘 다 똑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의 뿌리라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요, 그 마음밭을 오늘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의 뿌리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여러분, 이것의 원의 뜻은 이겁니다. 마음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 반사회적이다, 아니면 반인륜적이다, 반국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모든 악들이 창출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신앙이든지 비신앙이든지 공통분모로 엮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 추구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행복의 추구들, 우리 장래의 안녕을 추구하는 이 모습들을, 실은 이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신앙인이건 비신앙인 이건 다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신앙이 필요할까요? 신은 신앙이 없어도요 나름대로 행복하고 나름대로 가치관을 추구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향해 나가더라도 그 마음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 결과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다들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가치관을 추구하는가? 내가 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크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의 장래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 이유와 그 끝이요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없는 뿌리라면 결국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말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뿌리를 내려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안에 다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막에 심겨온 이 떨기나무는 그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다 뽑혀요. 그래서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남가주에 심한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사역을 다 끝내고 집에 가는데요 그 거라지 앞에 큰 더미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저만한 더미들이 막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려면 그걸 치워야 되기에 내려가지고 그것을 들었는데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다 바싹바싹 말랐어요. 실은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딱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불 붙이는 거죠. 헐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지 않는 거라면 마치처럼 황량한 사막에서 얕게 뿌리를 내린 이 떨기나무와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 어떻게 보면 의지와 의뢰 둘 다 동일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의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먹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눕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앞날도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숙제들을 해가는데 그 숙제들을 해결할 때 부족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요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에 더하여 의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우리가 의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 뒤돌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실은 된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그 결과들을 받아들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렸던 기억들이 실은 오히려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지 않고요. 내가 심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 의뢰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최선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것을 믿는 마음, 그게 바로 의뢰라는 거예요. 그게 의뢰예요. 매사를 의지하며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에 계속 그분을 의뢰하는 마음, 그래서 의뢰와 의지하는 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계속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에 심겨진 이 떨기나무 두 가지를 자꾸 비교할까요? 왜 이것을 자꾸 비교하겠습니까?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오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사막에 있는 그 떨기나무요, 사막에 심겨진 그 떨기나무가 그게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아니면 정말 그 뿌리를 어떻게 내릴까 돌을 닦으면 그 뿌리를 깊이 내려 물가로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장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막에 심겨진 그 떨기나무의 뿌리가요, 물의 근원까지 내려갈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썩은 자입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의지와 의뢰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를 훔쳐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배는 이거 사과 아니라 이거 과일 배입니다. 배를 훔쳐먹는 이유는 배고파서가 아니다. 어렸을 때에 배에 대한 한이 있어서도 아니며, 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배를 훔쳐먹는 그 이유는 누군가 배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썼기 때문에 배를 훔쳐먹는다. 실은 저는 여러분 이걸 읽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런 표현 말 있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당장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어코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하세요 하면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처럼 저녁을 딱 먹고요 팔을 딱 걷어붙이고 이제 싱크대 앞에 딱 섭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말하죠. 별일이네. 이해가 되시나요? 별일이네. 왜 안 하던 짓을 해? 거기다 하나 더 하죠. 뭐 잘못한 거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설거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아내 도와주려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이제 청소를 딱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그 저기서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제발 좀 빈둥빈둥 놀지 말고 좀 걸레질 좀 하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 걸레 던지고 싶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하라 하면 그것 하기 싫어해요. 반대로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죽어도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여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사망에 심겨진 그 떨기 나며 그것을 뿌리채 뽑는 거예요. 통째로 뿌리채 뽑아서 물가로 딱 옮겨 심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뿌리를 내릴 길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 옮겨놓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옮겨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옮겨놓다를 오늘 본문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뿌리채 뽑아서 옮겨 달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송두리채 뽑아 옮기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요것만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한 80%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모자란 요 부분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100% 고쳐주세요. 나의 천부를 고쳐주세요. 나의 전 존재를 고쳐주세요. 왜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기에, 나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 나를 통째로 뽑아주세요. 내 삶을 전부 갈아엎어 뽑아서 옮겨주세요. 실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를 처음 믿어 나온 초신자들이든지 아니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한 직분자들인지 아니면 오늘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조차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물가로 어떻게 옮겨져 왔을까요? 정말 내가 이 이식되어서 옮긴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뿌리가요,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로 닿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마를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분의 나무, 그 뿌리는요, 이미 물가로에 닿아 있는 분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유일한 나무,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전혀 목마를 필요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전혀 타들어가시 그리고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은, 비틀어 말라질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타들어가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물된 동산,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힌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하셨고 메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셔야 하셨을까요? 바로 사막에 심겨졌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목말라야 하고 매번 메말라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뽑아서 당신이 이미 심겨진 물가에 우리를 심기 위해서 당신은 송두리째 뽑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셨고 우리의 메마름으로 메말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송두리째 사막에서 뽑혀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심겨졌던 그 물가에 우리를 딱 다시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마를 그 목마름을, 우리가 타 들어가야 할 그 메마름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난 자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막이 아닌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장례식을 찾아가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 아버님께서 모든 식구들을 침상 앞으로 다 부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하셨다랍니다. 잠시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했대요. 어떻게 보면 참 비통하고 절망스러워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더 가까이 갔다,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사업이 잘 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오늘 몸의 병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사막의 그 목마름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분 혹 안 계십니까? 그분들에게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이미 물가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목마름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맸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봤더니 이미 우리의 뿌리가 누구한테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의 근원에게 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필요한 수분과 거기서부터 필요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뭄이 와도요, 풍파가 불어도 그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거나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물의 근원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영원한 샘물 대신 그 예수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줌을 통하여 영원한 그 목마름의 해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였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사막에 심겨진 나를 통째로 뽑아서 사시사철 시절을 주차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 물가로 옮겨진 자, 그것을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도 이제 몇 달이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수확하고 추수하는 이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날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